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20분입니다. 존 아놀드의 역사, 베리 숏 인트로덕션 시리즈에 들어있는 역사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저자가 말하는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역사라는 것이 이 아놀드에 따르면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이야기. 그러면 오늘 둘째 장, 챕터 2, 제2장, 돌고래의 꼬리부터 정치의 탑까지, 이것을 오늘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돌고래의 꼬리부터 정치의 탑까지, 제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돌고래의 꼬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의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챕터에, 챕터 2의 마지막에 가면은 투키디데스에 대해서, 투키디데스는 역사가 정치와 국가 말고는 아무것도 다루지 않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르날도 모밀리아노는 현대의 저자인데요. 투키디데스가 정치사의 탑에 집구하면서 우리까지 전부 가두려 했다고 말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헤로도토스 이전의 역사 서술부터 쭉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를 대비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을 뭘 쓰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60페이지를 보면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 이중 형상의 사진이 있는데요. 헤로도토스는 이야기와 민족에, 투키디데스는 정치와 국가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 사진 설명이 밑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챕터 2의 제목이 돌고래 꼬리부터 정치의 탑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다 있는데도 결국 역사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투키디데스부터 헤로도토스까지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을 말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좀 난삽하게, 챕터 2가 난삽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도 있는데, 이걸 제가 재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1장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역사는 진실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2장은 이 진실한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즉 진실한 이야기를 쓰는 방법에 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로도토스 이후의 역사 서술의 역사를 다루는 거죠. 역사 서술의 역사, 다시 말해서 역사 자체를 역사화하는 것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의 역사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 서술은 언제나 똑같지 않았고 그 차이가 있죠. 최근에 그 역사, 한국사를 둘러싸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뭐 국정화 이런 논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사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것인가, 즉 역사 서술의 목적, 그 다음에 그 역사 서술의 바탕에 놓인 시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서술의 규칙, 그리고 어떤 자료들이나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생겨나죠. 다시 말하면, 다시 되풀이해서 말해보자면, 역사 서술은 진실한 이야기를 목표로 하는데, 역사는 그 진실한 이야기를 목표로 한다 해도 그 쓰는 방법에 따라서 역사가 서로 달라진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그 차이가 생겨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역사 서술의 목적, 그리고 역사 서술의 바탕에 놓인 시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서술의 규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자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역사 서술의 차이가 생겨난다. 이 서술의 차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살펴보는 게 제2장, 돌고래의 꼬리부터 정치의 탑까지, 이 부분의 서술 목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된 얘기로, 서기 전 6세기 바빌로니아 왕 나보니두스가 했던 얘기부터 이 시작을 합니다. 옛날 신전인 에 밧바르를 수색했는데, 그 수색한 이유가 뭐냐, 그 신전이 그를 왕족 전통과 연결해주고 그 연결이 권력과 권위를 함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 전 6세기의 바빌로니아의 왕 나보니두스가 오래된 신전 에바빠르를 수색했던 이유는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아주 오랜 이전의 전통과 연결시키고 싶어서였다 이겁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경우에 역사가 사용되는 방식이죠. 즉 역사를 서술하는 목적이 자신의 현재 권력을,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 이게 역사를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돌아다니는 얘기로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거죠. 승리자가 자신의 지금 권력을, 승리한 권력을 정당화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역사를 서술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헤로도토스는 허구적인 이야기와 진실한 역사 서술을 위해서 증거를 사용하고자 했지만 증거를 이제 사용하고자 했는데 헤로도토스가 사용한 증거를 오늘날 이렇게 통용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엄밀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작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 제2장 제목에 나온 것처럼 돌고래의 꼬리 뭐 이런 얘기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 그러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짓말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로도토스가 이제 역사를 볼 때 밑바닥에 놓여 있는 아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 서술의 목적, 그 다음에 서술의 바탕에 놓인 시간에 대한 관점 이게 있다고 그랬죠. 그 시간관도 역사 서술에 영향을 끼쳤는데 헤로도토스는 과거가 되풀이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인과관계를 지배한다고 보아서 순환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걸 순환적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즉 황금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은의 시대가 있고 동의 시대가 있고 뭐 철의 시대가 있고 그러다 다시 또 쇠퇴한 것에서 황금 시대로 다시 가고 이렇게 빙빙 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운명의 수레바퀴가 인과관계를 지배한다 그런 말이죠. 저는 이게 역사는 어쩐지 몰라도 인간 개인은 좀 운명의 수레바퀴가 인간관계를 지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선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역사의 의미와 역사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직선적 시간관인데요. 시간관. 이게 도입된 게 기독교의 시간관이죠. 세계가 이게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순환적 시간관에는 시작과 끝이 없는데 기독교의 시간관에는 창조와 종말이라는 고정된 두 지점이 있고 그 두 지점 사이에서 몇 개의 시대가 순차적으로 놓여있죠. 그 두 지점 사이에 그러다가 끝 나니까 이거는 이제 좋게 말하면 진보사관이고 그냥 그런 가치평가를 집어넣지 않으면 직선적 시간관이다. 세계가 창조와 종말이라는 고정된 두 지점 사이에서 가차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처음에 나온 역사 서술의 목적, 그 역사 서술의 목적, 바빌로니아 왕 나부니두스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거 아주 오래된 것이고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로 시간관의 차이, 순환적 시간관이 있고 직선적 시간관이 있다. 다시 목적에 주목을 하게 되면 교회사를 처음으로 썼다고 초창기 교회사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인 에우세비우스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합리성과 도덕성과 쓸모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사를 썼고 대표적인 예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 이 교회의 역사적인 그 고투라고 하는 역사와 선과 악의 영원한 투쟁이라고 하는 신학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신학과 역사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쓴 게 신국. 이게 이제 목적이죠. 이런 건 다시 목적에 주목한 것. 그 다음에 역사 서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셋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서술 규칙 있죠. 서술 규칙은 대표적인 예로 수사학이 로마 시대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정리된 수사학이 로마 시대에 와서 널리 융성하게 되었는데 살루스티우스라든가 키케로 이런 사람들은 역사 서술에 있어서 수사학의 규칙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입했다기보다 이제 살루스티우스나 키케로가 정립 세워놓은 수사학의 규칙을 역사가들이 가져다 쓴 셈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규칙을 세워놨느냐. 진실을 불평부당하게 이야기해야 하고 사건들을 연대기적 지리적으로 배열하고 성격과 우연을 포함해서 행위 원인에 주목해야 하고 그리고 쉽고 물 흐르는 듯한 문체로 차분하게 써야 된다. 이제 역사서 기본적인 것은 이게 다 나온 셈인데 이렇게 해서 중세에는 서양 중세에는 작문과 수사학의 고전적인 모형과 과거의 사건에 대한 구술자료, 연표, 연대기 이런 도구들까지 이용해서 중세의 서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서술들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엄밀하고 정확한 역사 서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도 중세 연대기 작가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규칙을 지켜서 역사를 쓰려는 시도들이 돋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2세기, 13세기에 들어서서 역사 서술의 고전적 모형이라는 틀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특히 14세기는 다시금 역사에서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지혜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과거로부터 철학적 교훈을 배운다는 생각에 역사가 서술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역사는 정치가와 통치자를 위한 선례, 그 앞선 사례의 참고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때 이제 나온 고전 중에 제가 좀 촘촘하게 좀 읽어본 게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저기 로마사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군주론하고 로마사 논고 이 두 가지가 마키아벨리의 아주 쌍벽을 이루는 저작들인데 정치가와 통치자를 위해서 역사를 가져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가져다가 그냥 필요한 만큼 떼내서 문장을 따서 그냥 이렇게 앞뒤 없이 그냥 사례를 이게 뭘 역사적인 사례 방식인데 쓰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정치가와 통치자를 위한 선례의 창고로서 역사를 이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도시국가, 르네상스 도시국가 시대니까 도시마다 자기네 도시와 그 고대 세계를 연결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것이 연결된 고유한 서술을 원했던 까닭에 역사 저작물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곧 자기 도시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역사책이라고 보기 어렵죠. 목적이 앞서면 역사 서술이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 들어서면 역사는 아름답게 쓰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에 걸맞은 사건과 인물만을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또 등장하게 돼서 전면적으로 나서게 돼서 개신교 역사가들과 가톨릭 역사가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그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역사가 아주 엉망이 됐죠. 역사라기보다는 그냥 역사를 빙자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나오게 돼서 16세기 말쯤 되면은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좀 저는 그 역사가 좀 왜곡된 시대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시 과거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가 되려는 목표를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핵심은 진실한 이야기로 되돌아왔습니다. 핵심은 진실한 이야기로 되돌아왔고 그러면 다시 묻게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제기했던 질문이 진실한 이야기다. 역사는 진실한 이야기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을 진실이라고 할 것인가? 먼저 과거 사람들은 진실에 관해서 우리하고는 다르게 지금의 우리와는 다르게 생각하였고 또 어떤 목적으로 역사를 쓰는가에 관한 문제도 사실 우리하고 많이 달랐고 그 당대의 특수한 환경과 필요 즉 왕의 영광을 찬양한다든가 도시의 위협을 찬양한다든가 이런 목적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역사를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또 누가 한 말을 기억할 것인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투키디데스는 정치와 국가만을 다룬다.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어보면은 이제 그 정치적인 것들, 연설 이런 걸 간접 서술도 하고 직접 서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한 얘기를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얘기가 좀 난상하니까 정리 해가면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가장 큰 전제로 역사는 진실한 이야기를 다룬다. 근데 무엇을 진실이라고 할 것인가 말이죠. 진실이라고 할 것인가. 그럼 취사선택을 해야 돼요.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진실이라고 할 것인가.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하고는 지금 다르고, 그 당시에 정말 이걸 남겨야겠다, 왕의 업적이 진실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것만을 다뤘겠죠. 그래서 누구의 기억이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되었는데, 그럴 때 역사 서술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역사 서술이 언제나 똑같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차이는 역사 서술의 목적, 서술의 바탕에 놓인 시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서술의 규칙, 그리고 사용한 자료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 우선 목적만을 염두에 두어 본다면 바빌로니아 왕 나보니두스의 경우처럼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드러내 보이고 널리 알리려는 목적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에우세비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처럼 기독교의 합리성이나 도덕성, 유효성을 주장하거나, 또는 역사와 신학을 결합해서, 즉 교회가 선과 악의 영원한 투쟁 속에서, 투쟁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 관점에서 교회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 선을 위해서 고생스러운 투쟁을 해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14세기에 르네상스 시대처럼 역사는 정치가와 통치자를 위한 선례의 창고이고, 그리고 도시국가가 고대와 연결되어 있으니 이만큼 우리는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목적들이 이제 역사를 서술하는 것에 개입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을 바탕에 놓인 시간에 대한 관점을 보면은 헤로도토스처럼 순환적 시간관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인과관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순환적 시간관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적인 시간관이 있어서 창조와 종말이라는 고정된 두 지점 사이에서 세계가 가차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두 지점 사이는 몇 개의 시대가 순차적으로 놓여 있다. 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셋째로는 서술의 규칙에 따라서 역사 서술의 차이가 있어서 살루스티우스나 키케로가 세워놓은 수사학의 규칙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즉 진실을 불평부당하게 말해야 하고, 사건들을 연대기적 지리적으로 배열해야 하고, 성격과 우연을 포함해 행위 원인에 주목해야 하고, 쉽고 무르르는 듯한 문체로 차분하게 써야 한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도구들, 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역사 서술의 차이가 있겠죠. 즉 과거의 사건에 대한 구술 자료, 연표, 연대기 이런 것들 모두를 이용해야 한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묶어서 저자는 투키디데스와 헤로도토스, 요 두 사람을 대표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장은 역사 서술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제3장은 2장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정치사라고 하는 것이, 즉 정치와 국가만을 다룬다고 하는 정치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 서술의 전범처럼 여겨져 왔는데, 모형처럼 여겨져 왔는데, 이런 역사를 정치사에서 벗어나게 해서 다양한 부문의 역사를 형성하게 된 과정이 어떤 것인가? 이게 제3장. 제3장. 그것은 실제로 어떠했는가? 진실, 문서고 옛것에 대한 애정. 여기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책 읽기 20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